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가능성에 관해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도 정상회담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회담이 비핵화를 주도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55%는 싱가포르 회담이 미국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21%, 북한의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비판적 평가를 보였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1월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경찰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망명 의사를 밝혀 한국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북한에 송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1일 새벽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과 침수로 표류 중이다가 한국 어선이 발견한 뒤 해경에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선원들의 송환과 망명에 관해 북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이 망명을 희망한 사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인들의 한국 망명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며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엔 북한 주민 2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북한 군인 4명, 주민 11명 등 15명이 모두 9회에 걸쳐 소형 목선 또는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이주민 600여 명이 오늘 선박들을 통해 스페인의 발렌시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근처 지중해에서 구조됐고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26개 출신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는 앞서 이들을 구조한 뒤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나 몰타에 입항하려 했지만 두 나라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최근에 취임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인도적 재난을 피하고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한 항구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하고 망명 심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난가르 주도 자라바라드 외곽에서 어제 정부군과 탈레반 전투원 시민들이 임시 휴전을 기념하는 행사 중에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격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카라카스에서 압사와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무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수백 명이 모여 졸업 축하 잔치를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난 뒤 누군가 최루가스를 터뜨려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월드컵 축구대회 4흘째 경기에서 유럽 나라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4경기에서 프랑스는 호주에 2-1, 덴마크는 페루에 1-0, 세르비아는 나이지리아에 2-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남미의 강호인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와 1-1로 비겼습니다. 오늘 열린 첫 경기 코스타리카와 세르비아 경기는 세르비아가 역시 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에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상 비어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역사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용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목소리로 어떤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진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고 또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열기로 또 이것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랄까요 상당히 준비된 묵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지 닷새를 넘고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의 열기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이 시간은 좀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5시간 동안 다양한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단독회담 그리고 또 확대 회담 그다음에 오찬도 했고요. 서명 행사도 했고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정말로 전 세계가 얘기하는 대로 획기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또 5시간 동안의 그 진행이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상당히 격이 없이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야말로 그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북 간에도 두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뭔가 적대관계 청산되고
예.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적잖이 부응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긴장되고 좀 무표정한 표정도 보였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헤어진 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최용기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그 역시 그 지난 10개월간 그 상당히 그 미북 관계가 변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가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10개월 전에 그 미북 관계가 그야말로 전쟁 일본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그 리틀 로켓맨 이렇게 부르면서 북한 완전 파괴 이런 그 굉장한 위협이라면 위협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내 핵단추가 그 집무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미치광이 늑다리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이제 그 군사훈련도 하고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10개월 뒤에 지금 뭐 아주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현직 지도자가 미북 관계 70년 사상 최초로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예.
이건 그야말로 이제 미북 관계에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시간의 회의 끝에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많은 양측 간의 뭐 사전 접촉, 협상, 물밑 접촉들의 결과물이겠습니다만 먼저 공동성명의 내용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영기 기자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6월 12일 그 싱가포르 그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서 미국 간 그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예.
분량으로 치면 한 두 장 정도 될까요?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먼저 그 앞머리 그 전문에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역사적인 그 첫 번째 그 수뇌부 회담이라고 이제 북한은 표현하는데요.
네.
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이 그 새로운 미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했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개항의 일종의 그 강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1항은 그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2항은 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3항은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4항은 북한의 그 남아 있는 그 6.25 때 당시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미군 유해 발굴을 발굴해서 송환한다 이런 그 4개항이 돼 있고요.
예.
이어서 이제 말미에 빨리 이 같은 합의를 우리가 신속히 이행한다 이런 게 있고 또 비핵화 이런 합의를 위해서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당국자가 빨리 만나서 후속 회담을 연다 이런 그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동성명을 전망을 할 때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그에 대한 체제 보장 뭐 상응 조치 공동성명의 어떤 수준까지 나올 것이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CBID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렇지만 막상 공동성명을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문구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로서는 검증이라든지 또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앞으로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지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하자면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 공동성명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4개항인데
예.
첫 번째에는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핵심 쟁점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예.
공동성명의 1항과 2항은 국교 정상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말하자면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 구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북한 핵 문제는 그 핵 문제 자체로서 풀려고 하면은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핵 문제에 앞서서 따라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 적대 행위를 청산하고 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게 된다는 거고요.
예.
이 공동성명의 문안에 보면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비핵화를 추동해 나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문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핵화에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보면 달리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전망했던 것처럼 굳이 말하자면 비핵화가 1번이 아니라 먼저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 평화의 분위기 구축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핵화를 추동하자. 그게 이번 공동성명의 큰 틀이다.
예,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동안에 네. 말하자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그동안의 인식이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위협이 없고 또 적대 행위가 없다면 무어라 핵을 갖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말하자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그동안 적대 행위 청산 그렇죠? 이것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핵 보유의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적어도 공동성명에 말하자면 각각의 네 개 항의 순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워싱턴의 정치권이나 일각에서는 북한에게 많이 양보한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상회담 끝난 뒤에 그것은 그 회담 전에 사실 기대가 너무 높았던 그런 그 탓도 있긴 한데요.
예.
그 몇 가지 그 비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VID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이런 그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폼페오 장관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건 판문점 선언에도 나온 건데요. 다만 이것이 그러면은 아주 의미가 없냐? 그럼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비핵화 합의 관련해서는 그 2005년 그 9.19 공동성명 6자회담에서 채택된 거죠. 그리고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보면은 핵 문제에 대한 많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번 그 6.12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만나서 5시간 동안 담판 그 협상을 하고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 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없을지 몰라도 그 정치적 비중은 앞에 든 9.19 공동성명이나 94년 제네바 합의보단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경우, 지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쪽의 해석에 무게를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성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중국을 방문하면서 회담과 관련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재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뭐 제재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느 시점에 제재를 해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 측이 약간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미북 간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면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진척되는 데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게 제재를 해제할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상응 조치를 해나가면서 관계도 좀 나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그 싱가포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행돼 나가는 데 따라서 어떤 시점에 at a certain point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점에 대북 제재는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회담 직후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제재 문제를 언급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감이 다릅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북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거고요.
네.
아마도 지금의 입장이 이렇게 확고한 것이라면은 앞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예.
분명히 뭔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이행을 계속 양측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북한과 관련된 제재는 뭐 유엔 차원의 안보리 제재가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각국의 독자 제재도 있는데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지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에 가장 큰 국제사회의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아, 폼페오 장관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여러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제재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비핵화가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검증 절차 끝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그 폼페오 장관을 만난 그 왕이 외교부장도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에는 확인을 하면서. 그렇지만 일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니 그거보다는 좀 빠르 완전하게 다 된다면 가령 5년 안에 비핵화가 다 된다 그러면 5년 뒤에 이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 이전에도 좀 진행이 되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되면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입장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제 미북 간의 장관급 고위급 후속 회담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미국은 폼페오 장관이 이 고위급 회담의 키맨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폼페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될지는 그 성명에는 이렇게 명시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의 미북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은 폼페오 장관하고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철 부장은 그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그야말로 북핵 문제를 관장하는 핵심 측근으로서 미국 그리고 한국 측과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공동성명 문구에서는 북한 측의 고위 당국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폼페오 장관 이름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장관급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힌 게 되겠고요.
예.
사실 국무장관의 그 북한 측 카운터파트 상대는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건
네.
리용호 외무상의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폼페오 장관의 경우는 김영철 부장과 처음에 접촉할 때는 CIA 국장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했었다가 이제 국무장관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과정들도 이제 북한에서도 처음에는 김영철 부장이 했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교 관례상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상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 후속 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물밑 접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매달려야 하는 그런 협상이거든요.
예.
김영철 부장은 사실 미국과 협상을 전담하는 관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전선 부장이 정보당국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예.
또 남한, 한국 정부와의 말하자면 협상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리영호 외무상이 나서는 게 맞을 겁니다. 북한도 아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에 형성된 말하자면 본드,
네. 그러니까
유대라고 그럴까요? 안면의 튼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그런 점들을 여러 점들을 감안해서 북한 측은 일단은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고 있었을 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장 또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 이 세 이른바 정보 채널이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는 그렇다면 그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앞으로 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 축이 어떤 부서가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호흡을 이뤄서 할 것이냐 이런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한국에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그 사진을 보면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데
네.
서훈 국정원장과는 상당히 반갑게
예.
그야말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서훈 국정원장은 폼페오 CIA 국장 시절에 북한과 길을 트는 핵심적인 말하자면 중개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맞으면 국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중단하고 대북 문제에 전담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남북이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런 정상 수준의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정상회담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관여한 인물로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주무를 맡게 될 것이고요.
예.
북한에서 후속 협상에 리영호 외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김영철 통전부장은 여전히 삼각축으로서
예.
말하자면 트러블슈팅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머리를 맞대는 그런 상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삼각축은 사실상 이 한반도에서의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핵 문제가 중심이 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완료 때까지 계속 아마도 핵심적인 그 대화 상대로 남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담 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싱가포르 시간으로 그 12일 오전 9시 4분인데요. 그 인민복 차림 인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요. 또 빨간 넥타이를 맨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싱가포르 그 센토사 섬에 있는 그 호텔이죠. 카펠라 호텔에서 만났는데요. 뒤로는 이미 배경을 해 놓은 게 뭐냐면 북한의 그 인공기가 6개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성조기가 각각 6개가 교차 형태로 돼 있었고요.
예.
두 사람이 정확히 9시 4분에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첫머리로 기분이 매우 좋다. 우리는 훌륭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역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뭐 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악수를 한 12초 정도 가량 했는데요.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악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담장으로 옮겨서 간단히 이제 환담을 하고 단독회담 약 40분 좀 안 되게 했는데 근데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나온 공동성명의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고 큰 그림을 한 네 가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이 아주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는 뭐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처음으로 만난 두 정상 아닙니까?
네.
40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통역이 있는 걸 보면 사실 한 20분 정도
예.
단독회담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게 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상대방의 진위 이거를 확인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에 내가 좀 과장일 수가 있겠지만 10초면은
그렇죠.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없는 것으로 생각되면은 중간에 나오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5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진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하게 파악했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은 비핵화 의지가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0분으로 이어지고 또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오찬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상과 달리 공동성명에 서명식까지 했습니다. 사실 서명까지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보면은. 근데 서명 행사까지 했습니다. 이 5시간의 그 회동을 통해서 두 정상은 분명하게 개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신뢰도 생겼을 거고요.
예.
또 대화 주제도 그야말로 굉장히 광범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론되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양측의 관심사, 국교 정상화까지
네.
상주 이익대표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북한의 번영 이루는 방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4분짜리 미리 준비한 동영상까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네,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두 정상이 일단은 첫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는 다 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초점은 비핵화에 맞춰져 있겠지만요.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윤국한 기자께서 동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동영상 뭐 회담 이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4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내용들의 영상이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4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아마 미국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회의 거기서 아마 준비한 걸로 보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그 소수의 그 지도자가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과거가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이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핵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고립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하나의 기존까지 해왔던 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방을 선택하고 비핵화를 선택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릴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재밌는 것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보고 그 측근들 아마 확대 회담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예.
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얘기 봐서 아마 북한도 이걸 보고서 상당히 신기해하고 아마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이 그 아,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번 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시 그 아, 개방 쪽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 정상회담에서는 흔히들 그 두 정상의 케미, 뭐 궁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두 정상이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전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케미 개인적인 케미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보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관련해서도 케미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해임과 관련해서도 케미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폼페오 장관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거래를 할 만한 협상을 할 만한 인물이고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
또 준비가 잘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더라. 그 스마트 가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말하자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고 같이 대화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신뢰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번 첫 정상회담은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앞으로도 2차, 3차 정상회담을 열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평양을 방문할 의향도 비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의 자기 직통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상 핫라인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느 때든 궁금한 게 있고 또 뭔가 우리가 소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라 이런 예. 얘기 아닙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예. 나라 정상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전화가 걸려올 때 받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고 후속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제재와 함께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 이거 중단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마친 다음에 그 1시간가량 그 상당히 긴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 영어로는 이제 워게임을 안 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이 그 나중에 그 폭스뉴스 또 인터뷰 이런 중에서 그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틀림없이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확약한 이런 내용인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예.
또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매티스 국방장관과도 이 문제를 그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그 큰 발언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은
네.
이번에 그 틀림없이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안 한다. 유해 선언도 했고
네.
그다음에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반대 급부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추론을 해본다면은 아마 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여러 가지를 이미 선제적으로 다 했는데 미국이 나한테 준 건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당신네들은 괌에서 무슨 B-50이라든가 B-2라든가 이런 무기 와서 나를 참수 작전, 나를 죽이겠다 이런 훈련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건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아마 강력히 얘기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안 해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즉석사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음한 이후에 주말 동안에 뭐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까지는 미한 군 당국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공식 발표까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이후에 짐 매티슨 미국 국방장관하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이미 했고요.
예.
또 한국의 청와대는 조만간에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우리 포커스가 방송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말하자면 실행에 옮겨지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가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여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워싱턴 내에서는 미한 연합 군련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 그 보수적인 언론 또 인사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하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중단된 게 아니고 감소된 게 아닌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미항군사훈련을 그 중단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중도적이나 온건파적인 전문가나 언론들도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가령 뭐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가 무슨 다른 도발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동북아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촉진제, 하나의 유인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뭐 제재도 그렇고요. 이번에 뭐 군사훈련도 그렇고 모든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부분들이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관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시기나 방법, 뭐 검증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북한 측에서 그리고 혹은 미국 측에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진행시킬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후속 협상에서는 비핵화 완료의 시한을 정하려고 할 겁니다.
예.
정상회담에서는 결정을 못했는데요. 그 시한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안에 완료를 하겠다라는 목표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미국 내 정상회담 이후에 비판적인 여론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단 선제적인 조치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선제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후속 협상에 일단 첫 번째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폐기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반출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중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도 미국은 계속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북한이 여기에 응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커다란 보상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원론 수준에서의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이 됩니다. 정상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나서서 하는 후속 협상은 이렇게 그동안 정상회담 전에 여러 가지 쟁점으로 제안됐던 그런 사안들을 확정짓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미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재 문제 그리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용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2018 월드컵 축구 대회 FIFA 월드컵 러시아가 지난 14일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이 4년을 기다려온 행사인데요. 월드컵 축구 소식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개막 경기에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5-0으로 크게 누르고 32개 참가팀 중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회전 러시아 언론은 개최국 2점을 살려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야심찬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로써 이집트와 우루과이가 함께 편성된 A조에서는 러시아가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개막 전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의 무적함대 스페인이 감독을 해임해서 축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장은 러시아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전격 퇴진시켰는데요. 로페테기 감독이 월드컵 종료 후에 명문 직업축구팀 레알 마드리드를 지도하러 간다는 보도가 먼저 나오자 국가대표팀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탓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작은 심리적 동요까지 추슬러야 할 정도로 스페인 대표팀이 승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인데요. 스페인은 4년 전 브라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선수들 사이 이런저런 잡음이 이어진 끝에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이 절실합니다. 4년 전 우승한 독일은 올해도 우승 후보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순위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 예선에서 10승 무패, 완벽한 성적을 기록한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요하임 레브 감독은 월드컵 2연패를 위해 치열한 싸움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는데요. 월드컵 2연패는 지난 1958년, 1962년 브라질이 기록한 뒤에 지금까지 반세기 넘도록 없었습니다. 브라질은 역대 가장 많은 5차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전통의 강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독일, 스페인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남미 특유의 체력과 함께 종횡무진 개인기로 상대 진영을 휘젓는 삼바 축구를 구사합니다. 발재가는 세계 최고라는 네이마르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이마르는 4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8강전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소속팀 브라질은 이후 독일과 맞붙은 준결승에서 7-1로 참패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굴욕을 반드시 갚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세기의 경쟁자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간의 맞대결도 관심사입니다. 두 선수 모두 30대 초반, 축구선수로서 한창인 나이를 지나는 중이라서 전성기에 맞붙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은 모두 직업선수로서 팀을 각 리그의 정상에 여러 차례 올려놨지만 유독 월드컵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지난 브라질 대회 결승에서 독일에 막혀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고요. 호날두가 대표로 뛰는 동안 포르투갈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4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입니다. 북중미 축구 강자인 미국 대표팀은 지역 예선에서 부진해서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축구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요. 32개 대표팀의 조별리그와 16강 토너먼트 경기 모두를 폭스를 비롯한 주요 방송이 미 전역에 중계합니다. 주요 스포츠 전문 매체들도 월드컵 축구 특집 프로그램을 잇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정인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서 오는 2026년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러시아 대회 개막 전날 총회를 열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를 공동 개최지로 선정했는데요. 3개국 공동 개최는 월드컵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 대회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 일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994년 대회 이후 두 번째 월드컵을 치르게 됐고 멕시코에선 1970년, 1986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축구 무대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캐나다는 월드컵 유치가 처음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세 나라가 함께 유치했지만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체 80경기 중에 60경기를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치르는데요. 나머지 20경기는 멕시코와 캐나다 주요 도시들이 나눠갔습니다. 미국 등 3개국 월드컵 공동 유치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이 아시아에서 있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이 2030년이나 2034년 대회를 공동 유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아시아 축구의 영원한 맞수로 불리는 두 팀의 성적도 관심을 끄는데요. 우승 후보 독일과 북중미 강자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강팀 스웨덴과 함께 F조에 속한 한국은 16강 진출이 어려워 보입니다. 스웨덴 대표팀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는 개막 전날 공개한 F조 전망에서 독일과 스웨덴이 나란히 1, 2위로 16강에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한국은 3전 전패로 물러난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 세네갈과 함께 H조에 들어간 일본은 콜롬비아와 동반 16강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즐라탄의 예상이 꼭 맞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아시아 유일 16강 진출팀으로 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모이는데요. 일본은 지난 화요일 파라과이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4-2로 이긴 반면 한국은 세네갈과 맞붙어서 0-2로 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독일에 지더라도 멕시코에 이기고 스웨덴과 비기는 1승 1무 1패 전략으로 신랏 같은 16강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약칭 FIFA는 불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 Football인데요. 축구를 풋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하면 미식축구를 가리킵니다. 온몸에 보호장구를 갖추고 타원형의 공을 손에 들고 뛸 수 있는 미국 특유의 스포츠를 풋볼로 아는데요. 그래서 FIFA가 관장하는 축구는 이와 구별해서 사커라고 부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풋볼과 사커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노래죠.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1일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 경찰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망명 의사를 밝혀 한국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자유 의사에 따라 15일 오후 5시에 북한에 송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1일 새벽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과 침수로 표류 중이었으며 한국어선이 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선원들의 송환과 망명에 관해 북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인들의 한국 망명이 남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번 망명에 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은 북한 주민 두 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북한 군인 4명과 주민 11명 등 총 15명이 9차례에 걸쳐 소형 목선 혹은 휴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었습니다.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가능성에 관해 많은 미국인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도 회담 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인 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회담이 비핵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 때보다는 11%가 올랐습니다. 또 응답자의 55%는 싱가포르 회담이 미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다는 응답은 3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구조된 이주민 630명이 오늘 선박들을 통해 스페인의 발렌시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근처 지중해에서 구조됐고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26개국 출신들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구호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이주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는 앞서 이들을 구조한 뒤 인근 이탈리아와 몰타에 입항하려 했지만 두 나라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취임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인도적 재난을 피하고 인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이들의 입항을 허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하고 망명 심사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난가하르주의 주도인 자라바라드 외곽에서 어제 정부군과 탈레반 전투원, 시민들이 임시 휴전을 기념하는 중에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격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월드컵 축구대회 4일째 경기에서 유럽 나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먼저 열린 그룹 2조의 세르비아와 코스타리카 경기는 세르비아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어제 치러진 4경기에서도 유럽 나라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에 2-1로 승리했고 덴마크는 남미의 페루에 1-0, 세르비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2-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남미의 강호인 아르헨티나도 이번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한 아이슬란드와 1-1로 비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스타인 리오넬 메시는 페널티킥, 즉 11m 벌차기를 실축해 승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인구 33만 명으로 월드컵 대회에 처음 출전한 아이슬란드는 아르헨티나의 파상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한반도 시각으로 자정부터는 지난 대회 우승국 독일과 중미의 강호 멕시코가 맞붙고 이어 브라질과 스위스가 경기를 갖습니다. F조에 속한 한국은 내일 한반도 시각으로 밤 9시 유럽의 스웨덴과 맞붙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북부 산지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